사사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드보라라는 사사로 유명한 이야기가 그 사사기 4장 전체에 걸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4장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내용이 길어서 일부분만 지금 봉독했습니다.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좀 찬찬히 이 시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지난 20년은 심한 학대의 기간이었다 하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듯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떳떳하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학대를 일으킨 장본인은 하솔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그들은 잔존하고 있었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밀려서 한쪽 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세를 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상황이 되었죠. 이제 그런 여러 민족 중에 이제 하솔이라는 도시에 있던 왕, 이제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이집트의 바로처럼 왕의 명칭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야빈이라는 당시 가나안 민족께서 꽤나 호령을 했던 이제 이 도시국가에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이 야빈, 아마 이 왕의 조상이었을 텐데, 여러 가나안 민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 패배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들이 다시 기세를 갖추어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혼자서만 학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을 하나 두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자, 시스라가 사는 곳은 그 2절에 보면 하르셋 학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학고임이라는 말은 그 민족의라는 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의 하르셋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은 도시를 이제 본거지라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출신이 아닌데 그 이제 어떤 이유로 여기로 그 새롭게 이주를 해와서 지금 야빈과 합세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지도를 보면 그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배경은 그 북쪽 지방입니다. 가나안의 북쪽 그 신약으로 치면 갈릴리 호수의 그 왼편에 있는 지역.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하솔은 그 오른쪽 그러니까 그 호수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 하르셋은 그 왼편에 그 위치해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양쪽에 포스트를 딱 갖추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학대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이들에게는 다른 건 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3절에 있듯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철병거 900대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주는 이제 설명일 텐데, 그 앞서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철병거 때문에 더 이상 그 몰아낼 수 없었다 하는 장면이 그 나와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철병거가 지금 이들의 주 무기였고 무려 900대나 갖고 있다고 하죠. 자, 이제 900대라는 개수를 우리가 그 짐작을 해보려면 그 뒤에 다른 기사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 이집트에서 열심히 말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기병을 제대로 갖추게 되는데, 그때 병거가 1,400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 1,400대에 그 병거를 돌보는 군인들 12,000명이 갖추어져서 이제 병거성이라는데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후에 이제 이거보다 몇백 년 이후의 얘기인데, 그렇게 나온 걸 보면 철병거 900대라는 얘기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얘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 그 한국에는 없던 그 무기들이 와서 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상적인 무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B2 폭격기라는 게 괌에서 날아왔었답니다. 한 번 뜨는데 뭐 30억인가 되는 무기라는데, 그 핵폭탄을 그 장착을 하고 레이더에 안 걸리고 이제 폭격을 하러 갈 수 있는 이제 무기라고, 그래서 그 모두들 두려워 떠는 무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경악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와서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가서 이제 굉장히 심기가 편치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대가 더 왔는데, 그 F-22라는 전투기가 왔다고 하죠. 그 너무 비싼 전투기여서 그 전투기 한 대 값이 금 4톤쯤 되는 그 가격이라 그러는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 전투는 못 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 미군이 그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전투기하고 그 싸워보면 그 144대 0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대로 144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날아왔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니까 남한을 괴롭힐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별 불편함이 없었던 모양이지만, 아마 미국하고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나라들은 저런 전투기가 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나, 이제 적에 뜨면 막을 게 없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마치 철병거 900대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로 그 읽으시면 여러분 그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 이제 이 20년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20년이었다라고 그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하고 지금 3절까지 얘기가 우리에게 문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죠. 드보라라는 여자 지도자가, 사사가 그 이 북부 지방에 있는 지금 그 야빈과 시스라의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 어떤 사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대략 그 이제 드보라가 살던 곳과 바락이 살던 곳의 그 거리를 생각을 하면 한 1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바락에게 전령이 말하길 드보라가 내려오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바락이 드보라의 얘기를 듣고 내려가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5장 한 장 넘기셔서 5장 6절과 7절에 가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길거리에 사람들이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오솔길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대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드보라가 4장 6절에서 보듯 사람을 보내 바락을 자기가 살고 있는 저 중부지방까지 오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납달리 족속과 그 다음에 스불론 족속 중에 만 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시스라와 병거와 부대가 모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모여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바락 입장에서 무슨 얘기가 제일 인상적으로 들렸을까요? 어쩌면 넘겨주리라는 말보다는 지금 7절에 있는 것처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볼산에 만 명이 모여있으면 밑에 평원이 펼쳐지는데 그 평원에 누가 와서 둘러서 진치겠냐고 얘기하냐면 철병코 900대가 막아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락으로서는 지금 만 명 데리고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법도 한데 바락은 이 얘기에 순종을 하겠다고 이제 답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보통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락이 굉장히 용기가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래서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드보라가 같이 가면 따라가기로 한다고 읽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그리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만 명을 동원해서 모아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바락은 상당한 리더십을 갖춘 그 지역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만 명 모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는데 50명쯤이나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바락은 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락이 모아야 한 만 명은 이제 군인,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고 있으니 사실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모아서 만 명을 이끌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산꼭대기에 모여 있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시스라가 군대를 다 이끌고 내 앞에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락은 지금 드보라의 말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걸 따르다가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는 주저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락이 내건 조건은 당신이 선지자이니 당신과 함께 가야겠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죠. 지금 드보라는 4절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바락은 그저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시키신 것이라면 내가 순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바락은 지금 이 드보라의 심상치 않은 명령에 순종을 하기로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듣고 드보라가 9절처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청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순종이 그 불충분해 보였던지 내가 그 시스라를 잡지는 못하겠다. 시스라의 목은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 그것도 여인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드보라는 함께 지금 바락과 다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드보라로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멋있게 넘겨주리라는 얘기를 전해주긴 했지만 드보라 자신도 다볼산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그리고 바락도 무슨 일을 겪을지는 모르면서 지금 100여 킬로의 여행을 시작하여 그 약속 장소로 가게 되죠. 그런데 11절에서 그 느닷없는 이야기가 여기 하나 그 끼어져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12절로 가면 다시 그 이제 바락 얘기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장인의 집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앞에 1장의 내용을 그 우리가 그 기억해 보면 그들이 이제 남쪽 그 유다 광야에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직업이 아마 대장장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제 거기 살던 헤벨이라는 어떤 사람이 여기밖에 안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굳이 자기 족속을 떠나 지금 게데스 가까운 지금 바락이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곳에 이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느닷없이 들어와 있죠. 아마 헤벨이 이주한 일은 뭐 썩 그렇게 그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겐 족속이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식의 표현으로 따르면 잡족 중에 하나에 그 불과한 사람들이니까 그 어디서 이렇게 인정받고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같이 모여서 살아도 의지할 데가 없을 텐데 헤벨은 지금 떠나가지고 저 멀리 북쪽 아마 드보라가 여행한 길이보다도 더 멀게 한 서울에서 대전거리 이상을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뒤에서 이제 밝혀지는데 다시 이야기는 12절에서 원래 드보라와 바락 사이 이야기로 넘어가죠. 12절을 보시면 이제 바락이 순종을 해가지고 10절에 나와 있군요. 10절에 그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락의 얘기를 듣고 만 명이나 지금 순종을 하고 산 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13절에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사코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시스라도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그 철병거 전부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 기손강, 다볼산 밑에 지금 모이게 되죠. 자, 이제 대치 중입니다. 그 이제까지의 전투를 보면 산에서 밑으로 내려올 그 용기를 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평지에서는 철병거를 막아설 수 있는 보병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공격을 못하는 것이지 이제 평지로 내려가서 기손강가에로 내려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거의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무시무시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뛰어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쏟아져 내려가듯 이제 뛰어내려갑니다. 이제 전투를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뭐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에게 그러니까 군인에게 어울릴 만한 장비가 있었을지 의문이죠. 그리고 15절에 그 전세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사실 그 읽고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시겠다라고 해서 그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은 사실 사람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자체로는 잘 모르고 5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대한 단서가 좀 나오긴 합니다. 자, 5장 20절에 가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는 아주 작은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폭우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기손강은 우리가 그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이제 와디라는 강이죠. 그러니까 우기에만 물이 왕창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없는 이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손강은 건기에는 그 물줄기 폭이 이제 거실 폭도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이제 그런 곳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이제 철병거가 이제 작동을 못하게 된다고 우리가 15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철병거는 그 땅이 단단한 데서 이제 그 몰고 다닐 수 있는 이제 무기였죠. 그런데 물이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해진 바람에 철병거가 900대가 속수무책이 됐습니다. 그냥 병거였어도 괜찮은데 철병거니까 빠졌겠죠. 그리고 그 철병거에 끼어있던 이 군사들은 그 군대장관 밑에 있는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일 테니까 무기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패와 칼도 아마 큼지막한 것들로 멋있는 것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군인들도 지금 발이 빠져가지고 그 싸우지를 못하게 되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 아무도 그 이들에게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를 수 없는 군대였는데 발이 빠지는 바람에 여러분 그 갯벌에 발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넘어져지지도 않잖아요. 그 발이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그 제대로 무장을 하고 있는 이 부대가 칼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을 법한 만 명한테 그 도망치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이들이 싸움에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시스라는 아마 그 최고 사령관이었으니까 평소에 땅을 밟아본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어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병거를 탈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혼자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 이 장군을 지금 옆에서 보필할 만한 군인조차도 남지 않은 상황을 여기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롯셋 학고임은 시스라의 본거지였죠. 그러니까 싸우기 어려우니까 지금 퇴각 명령을 받아서 퇴각을 하고 있는데 퇴각은 이제 집으로 할 테니까 집까지 가서 집 앞에까지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다라고 지금 전쟁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의 행방은 여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절부터는 시스라에게 벌어진 일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죠. 시스라는 17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걸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죠. 자, 헤벨의 장막은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게데스라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게데스는 그 시스라의 본거지인 본거지에서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쪽은 지중해 방향인데 이쪽은 지금 호수 쪽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와 있으니까 시스라가 정말 그 도망가기 어려웠던 이제 사경을 뚫고 여기까지 온 모양입니다. 시스라의 생각으로는 마침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7절에 있듯이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여기에 오면 우리 편이 있겠구나. 도망치다 보니 집 반대편으로 집에도 못 가고 도망쳤는데 마침 우군을 만난 이제 그런 형편이라고 그 시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상스럽게도 그 헤벨의 장막으로 안 가고 야엘의 장막 쪽으로 가죠. 그 당시에는 남편과 아내의 장막이 따로 있었다고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제 야엘 쪽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18절부터 보면 거기서 이제 야엘을 만나죠. 야엘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피곤하게 그 도망을 쳤던 것 같죠.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고 또 뭘 좀 마시고 났더니 금방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나 여기 있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경계를 서야 맞는데 확 잠이 든 걸로 봐서 지금 시스라에게 이 하루는 굉장히 정신없었던 하루 같습니다. 근데 야엘이 이렇게 행동하죠. 21절을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또 무시무시한 여인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뚝은 그 텐트 고정하는 말뚝으로 보이는데 이제 집처럼 쓰이는 텐트니까 말뚝이 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관자놀이를 통과해가지고 땅에 박혔다고 얘기하는 일이 지금 여기 벌어졌습니다. 그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마침 잘 됐다 하고 그 시스라가 아, 나를 숨겨줄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여겼는데 이건 시스라만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 시스라가 누군지 알 사람이 없었겠죠. 근처에 정말 가까운 사람 말고는. 근데 지금 야엘은 시스라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엘은 이상스럽게도 남편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 편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이고 나서 그 22절에서 바락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시스라가 여기 도망쳤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날 벌어진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건 그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일이었고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만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눈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그 암시를 미리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시스라를 무찌른 이 일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2절로 다시 가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은 이 전반적인 일 전체는 누가 만든 일인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으로 묶이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바락도 열심히 일했고 야일도 여기서 어떤 일인가를 했는데 이 일 전체에 대해서 23절에서 결론 짓듯이 이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은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것은 지금 범죄로 자초한 곤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초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여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질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건, 오늘 지금 살펴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은 또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내내 그렇듯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이들은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죠. 자, 이 일이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1절에 있듯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겪는 거라면 뭐 의당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20년이나 지나면 20년 후에 장년이 된 사람들, 청년이 된 사람들은 사실 이 일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학대 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 명이 모여서 전투하게 될 장정으로 또 이제 동원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신앙인으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알아보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정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별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더라.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태어나기 전에 잘 살았다는데 망해 있더라. 나도 알기 전에 뭔가를 깨우치고 나니 나는 머리가 되게 나쁘더라. 외모는 이 모양인가. 여기 청년일보 광고를 보니까 광고가 재밌던데 청년 중간고사에 유혹을 뿌리치고 와 있는 청년들 이쁘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것처럼 광고가 되어 있던데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중간 시험이 앞에 있죠. 내가 좀 미리미리 열심히 잘했으면 좋았을걸. 또 내일이 시험이네. 나는 왜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살까.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정황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별로 이상한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확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리셋해버리면 좋겠다. 컴퓨터에서처럼 버그가 나면 확 꺼버려다 키면 깔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 미래도 그렇고 내 현재 모습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꺼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소망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리셋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시지 않는다 하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보라는 심한 학대 20년 후에 등장했던 사람이고 바락도 그 세월을 살고 20년 만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출발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모양 속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지는 금방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일단 젖혀둘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의 현실 속에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그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 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었던 존재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현실을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재되어야만 하나님이 개입되어야만 우리의 현실은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3절에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대체 어디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느껴지실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엇에 내 인생을 거시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어떤 능력,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면허,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재산, 이런 것들로 그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만도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듯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만 비로소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이 뜻인지를 제대로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락을 초대하셨죠. 바락과 바락 외 만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몫을 주시죠. 자, 이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고 왕년에 좋았던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불산에 모이라는 얘기를 듣고 순종을 하죠. 자, 순종을 하고 자, 드보라의 무서운 명령에 따라 자,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자, 조상 대대로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철병거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군대를 무찌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허락하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이들이 순종한 목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못 쫓아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 같이 가겠다 라고까지 말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시스라는 바락의 저런 상태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존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라는 바락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 전투에서 의도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시고 있죠. 자, 그래서 야엘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내가 행할 일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너의 몫을 다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런데 너희가 하지 못하는 몫은 내가 다 알아서 다 채워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장에서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락은 바락의 몫을 다 했고 바락이 못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엘은 이 일을 위해 평생 준비해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야엘은 왜 거기 가서 살게 됐을까요? 헤벨이 이사가자 그래서 갔겠죠. 시스라를 자주 봤겠고 시스라하고 사이좋은 그 자기 남편의 행동을 별로 만족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엘은 그 야빈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활용점정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일을 여기 맡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부 채워내십니다. 바락과 그리고 바락에 준비되지 못한 만명들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삶의 순간마다 그렇게 불러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시는 것들, 교회에서 배우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니면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거나 미워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또 바락처럼 주저하기도 하죠. 과연 나갖고 될까요? 하나님 능력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모양 가지고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하고 물러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몫을 다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채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반응은 그 반응이 아니라면 좌절될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바락처럼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 우리가 능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야엘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부족한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우스는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드보라와 야엘이 등장하는, 자, 여인의 이야기로 세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맡기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무 일도 그 생기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많은 부분은 사실 그렇게 허투루 하나님께서 그 취급하실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 띄지 않는 사람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변두리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엑스트라란 없죠. 자, 11절은 그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헤벨의 이주 이야기는 마치 지나가는 행인 일과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이 승리의 쐐기를 받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수준의 순종으로 첫 발을 내딛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주변부와 같은 부분, 변두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능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마무리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어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사사기의 흐름에 따르면 분명히 눈앞에 띄는 찬양 인도자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우리 인생에 내게 참 멋있고 멋져 보이는 그러한 일들 말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몇 가지 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장소가 될 것, 그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또 신음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또 이들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정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몫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